오늘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 대제사장, 요아스 왕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정말 그 평생토록 함께 그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의지했던 그 멘토가 사라졌을 때, 떠났을 때 그 슬픔 당연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요아스는 이후에 직후에 온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요아스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유다 방백들, 그 당시 유다 지도자들, 유다 그 세속 귀족층이 와서 그에게 아마도 정말 달콤하게 그를 받들며 경의를 표하고 또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아스 왕의 선택은 18절 이어서 보시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더라. 그동안 평생토록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 그가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고 항상 번제를 드렸던 그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여호와 전을 떠나서 그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의 본문인데요, 24장 앞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가 요아스가 6세에 여호와다를 통해서 왕위에 즉위해서 이제는 유다가 다윗 왕권이 회복이 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 나라가 평온한 모습, 수년 동안 정말 백성들이 기뻐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어서 14절 말씀에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방인 아달랴의 통치 아래에서 방치되었던, 무너졌던 그 성전이 요아스의 회복으로, 그의 열심으로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130살에 죽자마자 지금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요아스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선지자를 보내사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방백의 말을 들었던 요아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같은 듣다라는 동사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방백의 말들은 내가 들어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복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 이후에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들을 의지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유다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 순간, 지도자들의 죄는 단지 그들의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듣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요아스, 이제는 하나님이 스가랴,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그 스가랴에게 감동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왜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떠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로 그 다윗의 자손을 돌아오게 애쓰는 가운데 요아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고 길을 닫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의 뜰에서 말이죠. 이것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호야다, 그의 신앙 멘토였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선택과 그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괴로워했던 그 아달랴를 죽이는 것도, 그의 죽음도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호야다는 성전 밖에서 죽일 것을 명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아스, 그가 이렇게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요아스에게 듣기 불편했던 이야기들, 요아스는 달콤한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택하여 그것을 듣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그 불편한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요아스를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또 주변의 권면으로 이런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를, 또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속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스가랴가 죽으면서도 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해가 바뀔 무렵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군대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적은 군대로 모든 방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심한 부상을 입은 요아스는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성경은 그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반감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한 결말,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함을 우리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24장 2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문제를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 결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자라고 탁월한 영적 멘토, 그 신앙의 도움을 받았던, 가르침을 받으며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였던 요아스 왕, 그가 왕의 무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요아스는 평생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직접 의지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호야다라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유지된 것이죠.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 환경, 또 습관, 경험에 기대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마도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면서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이 없이 여호야다라는 그 관계에 기대어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가 알았던, 의지했던,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지 요아스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몰랐던 요아스, 그를 지켜주던 거대한 그 신앙의 기둥이 사라지자 그는 세상의 달콤한 말들, 유혹에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요아스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신앙의 멘토들, 리더들, 간사들, 간사님들, 목자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교육자들로부터 신앙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만 기대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외부 조건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요아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실패는 정치적인 것이나 외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의 실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지 보이는 것, 어떤 역사적인 현상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나를 끌어주는 멘토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선에서 봐주지 않겠니? 요아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쳤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아스의 삶의 실패, 하나님 관계에서의 실패, 그에게 가장 큰 비극은 그가 평생 의지했던 여호와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그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를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선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정해진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원하신 예수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나의 고난이 나를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이 관계, 나에게 상처로만 다가오는 이 상황들이 이것이 결국 나를 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은 위기였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아스는 그의 신앙의 민낯을,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이제는 제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다음 세대,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고정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어떤 상황도 환경도 볼 수 있도록, 문제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닌 영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돕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후에 자유롭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